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960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남성 보컬 그룹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키보이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해변으로 가요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별이 쏟아진다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뭐 해변으로 가자고 그때 해변가로 가면은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해변가에 앉아서 그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모래장난을 하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내일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별이 넘쳐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닷가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산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젊어서 이 양산에 자주 가던 감림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려고 하면은 개울을 건너고 목장과 과수원을 지나서 그 산자락으로 올라가면은 다 올라가면은 거기에 넓은 마당 거기에 평상이 있고 평상에다 모기장을 치고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너무너무 근사했습니다. 그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게 되는데요. 뭐 정말 온 하늘에 별들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탄에 경탄하고 정말 감격에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몇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은 다 목사님이 됐고 그 기도원 평상에 앉아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을 막 하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굉장하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그 감림산에서 보았던 그 밤하늘의 그 별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세상이 공해로 오염돼서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이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닷가나 산에서도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뭔가를 직면하게 될 때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 감탄, 여러분 이런 것은 언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뭐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 예상대로 다 맞아떨어질 때는 그 경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감탄하는 순간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골리앗처럼 덩치도 크고 강한 사람하고 어린 소년이 다윗 같은 이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 부딪히면은 그거 백변이고 천번이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마치 무슨 법칙처럼 굳어져 있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약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약한 다윗이 이기니까 요즘 말로 살맛이 나는 거죠. 가나안 집 아이는 나이가 많아 늙으면서까지 쪼들리며 살아야 한다. 뭐 이것이 무슨 법칙처럼 정해져 있다고 할 것이면은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평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죄인은 벌받아야 되고 마땅히 예배 없이 다 죽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좀 세상에 살맛이 있으려면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 엄청난 이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왕이나 그리고 그 자신이 되는 이 다윗이 아 이건 당연히 이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덤덤했을까요?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감탄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망 없어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복의 복을 주셔서 부자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다 벌을 받아 멸망해야 된다 하는 이런 철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무슨 죄인이라도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도 영생은 허락해 주시는 이 파격적인 구원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깜짝 놀라서 이야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놀람은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이 많이 감탄하고 놀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탄 계절에 들어섰는데 이 교회력으로는 이 계절을 이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자체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단계부터가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과정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끊어질 위기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집념이 이것을 이루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걸 성취하시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복음이 무수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전해지게 됨으로써 우리 지금 우리의 귀전에까지 들리게 되고 목에 걷고 완악하기로 소문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놀라는 거지요. 와 이렇게 말씀해요.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놀란 사람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당번이 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아주 상상 못할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사가랴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 나오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정말 놀랄 일이지요. 이 사가랴도 구약 성경에서나 읽고 들었던 이러한 얘기인데 자신 앞에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가랴는 뭐라고 이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에 경험하게 되고 아주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이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준 말씀에 의하면은 이 늙은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기는 평범한 그런 아기가 아니라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 누구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그저 들어간다고 하면 제사장만 순번대로 들어가는 그런 성전 안에 한 나이 많은 제사장의 놀람으로부터 이 구주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는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가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도 이해하기가 힘든 인사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말씀이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소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마리아가 놀라다라고 번역된 디아타라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조금 하고 이렇게 놀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아주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 하면은 아주 격하게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한 여인의 놀람이 이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은혜의 입구에 지금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드님을 낳고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그 큰 은혜 속에 지금 막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마리아가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게 놀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살면서 한 2년 정도 그저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면 그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임신하는 거죠. 오히려 잉태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놀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놀란 사람이 있죠. 그 사가랴의 아내가 되는 나이 많은 할머니라고 볼 수 있는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지금 8달이 됐는데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리아와 엘리자벳 사이는 서로 피가 섞여 있는 이 친척지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터에 너의 친척 엘리자벳이 다 안 늙었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아기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자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자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나이 많은 엘리자벳이 놀라서 하는 얘기가 여기 1장 43절 이하에 나오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놀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고 마리아는 이제 나이가 한 20살 정도 전후가 된 그런 처녀입니다. 그러면 엘리자벳과 이 마리아가 만났을 때 엘리자벳이 마리아에게 야 너 왔니? 야 어쩐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자벳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극존칭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엘리자벳은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자기 태중에 잉태된 아기도 특별하긴 하지만은 탄생하시게 될 앞으로 이 메시아의 길잡이 노릇을 할 뿐이고 지금 앞에 있는 젊기는 하지만 이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이 지금 나에게 오시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이지요.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시요.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기적같이 나이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을 뭘로 할 겁니까? 하니까 엘리자벳이 요한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아기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낯선 이름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이렇게 대대로 흘려내려오는 그 어떤 좋은 그 집안 어른 이름으로 짓거든요. 초상 중에 어느 이름을 받아서 또 쓰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묻는 것이 당신 집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른이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그 사가랴에게 갔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분향하다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요. 천사를 만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서판을 내다 주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곧 태어날 당신의 아기 이름을 한번 써보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또한 요한이라고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쓸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나이 많은 노부부 사이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요한이라고 짓도록 알려주신 바가 있구나. 다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복음서 말씀을 쭉 새벽마다 읽어보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은 놀람의 연속이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놀란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범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 못할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 늙은 할머니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될 아이를 낳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 남자를 함께하지 아니했던 이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더 깜짝 놀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소위 평범한 방식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 인생들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 뭐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합리적 이성이 추론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계산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한도 안에 일을 따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세계 일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놀람과 경탄을 통해서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1869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이 신학자인데, 이분이 1917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독일말로 다스 하일레게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어떤 느낌과 감정이 다가오는지 하는 것을 쭉하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건 뭐 다 그런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뭐 무슨 당연한 그런 것들, 어떤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분은 감정을,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두려움과 그 앞에 매혹을 느끼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도취되고 흥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두려움과 매혹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고 이 오토 신학자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변하신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불이 붙어 있는데 사그라지도 않는 그 이상한 광경 앞에, 그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한 인간 모세가 실패한 사람으로 저 미디안 광야 모래바람이 치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완전히 절망해서 희망 없는 그런 한 인생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지를 통해서 딱 만난 그 순간, 바로 이것이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따라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루돌프 오토는 조직적인 지식이나 합리적인 추론을 하거나 혹은 어떤 윤리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삶을 통한 노력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람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보시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스토리 자체가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랄 일부터 이루어지는 그것처럼. 그 외에 예수님의 인생, 그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건들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마셨을 때 그 이전만 하더라도 다락방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보살거리는 제자들이 그냥 딴 사람처럼 변해서 담대하게 그 흩어져 있던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이게 됐을 때 밀실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루에 3천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그러한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던 그분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 그 순간에 그는 눈도 멀게 되었고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 인생이 확 바뀌게 되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인생 걸고 생명을 걸고 대륙을 건너고 대양을 건너는 선교사가 돼서 전 지구촌 구석구석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현재 우리 교회까지, 우리 귀전에까지 그 복음이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목이 곧고 정말 완악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특권이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난 1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고 파격적인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지 남들이 보게 되면 저거 다 미친 것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따뜻한 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다 하나님과의 그 세계와 만났으니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며칠 전부터 추웠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얼음얼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날 따뜻한 집안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TV 보면서 쉴 수도 있지만은 행장과 추워서 예배당까지 나오시고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끈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로구나. 그저 경탄과 감탄에 그저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갖는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성적 판단 아래서 수십 년 머물다 떠나는 그런 답답하고 꽉 막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 먼저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당연히 다 그런 거지. 교회 나가면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장로님 기도하시고 어떤 대표자가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람들 만나서 점심 먹고 아무 변화도 없는 새로움도 없고 놀람도 없는 그냥 지금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되었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놀람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되고 연속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넘치는 신앙이겠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늘이 쫙 열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렇게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매 순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조우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앞에 입이 그냥 탁 벌어지게 되는 그런 놀람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루돌프 오토의 말처럼 교리적 지식을 배우고 합리적 추론을 하고 윤리적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5장 21절 말씀이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먼저 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애원설인 간절한 기도 이것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탄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감기 갈 일이 없어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살고 양자 컴퓨터와 같은 AI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예측을 다 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그러면은 기분 좋고 그 살만한 세상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며칠 후에 어디 재미있게 놀러 가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해봤는데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그날 날씨가 눈이 오고 엄청나게 춥다고 그러면은 아 그날 그렇게 일기예보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예보가 안 맞아야 기분이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아 눈커녕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려주는데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간혹 일기예보도 틀린 날이 우리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는 겁니다. 기상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애가 있다고 해보세요. 애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 아이 지능지수가 얼마인데 이 아이 신체적인 것 건강상태는 어떻고 기능이나 정서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컴퓨터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 없다. 희망 없이 끝나면 이야 그거 참 정확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정확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정확한 세상은 그건 무서운 세상이라고. 정확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 인생이 미래에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죄값으로 멸망하는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내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 파격적인 이 기적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용서받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거 뭐 도대체 입이 떡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갔다 사람들 있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나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조금 후에 우리가 305장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는 건데 가만 보니까 그런 찬송 부를 때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한 명도 없어. 찬송가 제목이 뭡니까? Amazing Grace. Amazing이 뭡니까? 깜짝 놀라. 우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도 안 놀라고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서 놀랍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놀라게 하시고 서기관보다도 압적인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놀라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놀라게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실까요?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예수님 오시면 야 저기 공항에 도착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세계가 열리면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경탄과 놀람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세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날 좀 놀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세계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은 여러분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도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얼마나 감탄하고 놀랄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날 안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요 사람마다 다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놀랄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깜짝깜짝 놀랄 기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사람이 예상하는 방법대로 오셔서 사람이 예상하는 그런 대로 평범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시고 깜짝 놀랄 방법으로 오셔서 깜짝 놀랄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경탄에 맞이 않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앞으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분, 연로한 분, 모든 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앞으로도 기적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바른 이데올로기를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용서와 양보와 협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여기서 오래 향하니 주님의 은혜라 애절함 알려서 주자
지금은 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내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